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시편 72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후반절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시편 72편 저자에 대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솔로몬을 위한 시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의견은 솔로몬이 이상적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72편 안에 표현과 상황이 솔로몬의 시대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고 자신의 후대 왕들에게 통치란 이런 것이다, 통치의 모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은 시로 보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시편이 이제 전체 다섯 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시편 제2권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후대의 편집자가 추가하여 기록하였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한 의견들인데요. 다윗의 쓴 시가 되었든 솔로몬이 쓴 시가 되었든지 간에 이 시에 나오는 왕의 모습은 정말 메시아로서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시편 72편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념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가 바로 시편 72편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2편 후반절을 살펴볼 때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네,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지난주 72편에 앞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왕의 능력과 권세는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용맹함과 기계에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따뜻함과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왕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을 돌보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특징을 보면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치유였겠죠. 육체의 아픔을 치유받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도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을지어다 하면서 멀리서 손도 대시지 않고 멀리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또 자신을 멀리했던 자들로 인하여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한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 부위를 만지시며 또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의 외로움과 이들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며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멀리하던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면서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러브 미니스트리로 많은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청년, 제가 청년 2부 담당인데요. 네, 우리 청년 2부, 우리 청년들이 복지관 아이들을 데리고 직업 체험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늘 보육원 이 아이들이 복지관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대부분 장래 희망이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복지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또 선생님들과 상의 끝에 직업을 체험하는 곳에 아이들을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청년이부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정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경호원도 경험하고 경찰관도 경험하고 소방관도 경험하고 또 스튜어디스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아이들은 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날 일일 부모님이 되어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안을 곳곳을 다녔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지만 그 아이들도 점점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일일 부모 체험을 하고 왔다면서 또 우리 청년들도 신나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쫓아다니는 모습들을 안내원들이 이곳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내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진 좀 찍게 해주세요 하면서 네, 극성맘의 네, 모습을 또 우리 청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핸드폰 게임만 하면서 우리가 묻는 말에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 자신들을 쫓아다녀주고 극성맘처럼 쫓아다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은근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관심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항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그 마음이 향해 있으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하나님, 우주의,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이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도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조그만 문제까지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상관하시고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에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생명을, 약자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생명은 더 귀하고 어느 생명은 덜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자의 생명까지도 다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악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 해하기를 서슴치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생명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게 없으십니다. 백성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에 대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네, 그의 백성들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린다고 나오지요. 스바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교역 중심지였는데 당시에 각종 좋은 보석, 향료, 황금들이 교역되던 곳이었습니다. 스바에 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귀중한 것을 왕에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찬송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또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식을 우리가 찾기도 하지요. 또 그 세상 노래에 또 그 감성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는 때가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세상 노래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는 우리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지만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요, 산 꼭대기의 땅에 곡식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보통 산 꼭대기의 땅은 황폐하고 메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산 꼭대기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곡식이 풍성하다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그 왕의 통치로 인한 축복과 번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온 땅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축복과 번영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변두리로 또 시골로 가면 통치가 좀 약해지고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은데요, 그분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도 온 땅에 가득합니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또 말씀을 보시면 축복의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울창한 곳인데요, 백향목이 백향목은 성전과 궁전을 짓는 데 쓰이는 고급 목재를 의미합니다. 백향목이 가득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 풍요와 번영의 정도가 심히 크다는 시적 표현이 바로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조금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후히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은데 바로 채워지고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아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좋다고 몰래 갖고 있으면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나만 가지고 움켜잡고 있으면 어느새 자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은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만 받고 멈춰 있으면 우리 그 사랑은 점점 메말라 없어집니다. 자꾸 흘러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드는 감사의 마음도 그래요. 그 감사를 그냥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기쁨도 그렇고요. 계속 사용하고 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더 커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16절 마지막에 성에 있는 자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땅의 풀이 자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바로 땅의 풀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급속도로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이렇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점점 번영하고 번성하고 커지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주 날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방문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이런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자꾸 청년이부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이부 예배에 그냥 궁금해서 와본 청년, 처음 찾아온 청년이 7명이 찾아왔어요. 네,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도를 하신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왔던 청년들의 대부분이 집이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요.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진짜 오랜 기간 이 남동생 두 명이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누님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이 남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간을 전도하고 교회에 와라 와라 몇 년을 전도했는데 멀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남동생의 사무실이 가든바위 부은 거예요. 이 근처예요. 이제 더 이상 멀다는 핑계를 댈 수 없어서 그 누나의 그 극성에 못 말려서 교회에 찾아왔다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요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 기도하던 가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때가 맞아 그 남동생들이 나오게 된 기적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온 건요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내공을 잘 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 부흥의 때가 된 거고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새로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커지고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건물로만 놀라는 곳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더 크게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깨어나고 오래전에 있던 복음의 감동이 깨어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네. 주의 이름은 영원하고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온 땅에 비춰지듯 그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이 온 땅에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소문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한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은 바로 우리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지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축복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축복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만약에 이러한 축복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왕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이전에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에 결정하고 통치하려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통치권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작업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통치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계속 초대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맞다 생각하면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게 맞고 움직이고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일을 합니까? 너무 복잡해요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맞아요. 때로는 복잡하고 느려 보일 수도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나중에 보면 아마 이게 제일 빠르고 안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리다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도에 맞추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이 들면 확인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것입니다. 시편 72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기도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또 다른 새로운 혈이 뚫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